영생을 누리며 사는 사람들이라는 이 설교를 오랜 시간 동안 하게 되는 이유가 진짜 영생을 누리며 살았으면 좋겠다. 자, 이 지점에서요, 영생이 뭔가 다시 한번 보면 요한복음 17장 3절에 영생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예, 여기서 헬라어로 기노스코라는 이 단어는 남자와 여자가 성별을 통해서 결합된 한몸된 상태를 지칭하는 단어가 기노스코예요. 그래서 영생이란 하나님과 내가 한몸이 되는 겁니다. 그리스도와 내가 한몸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기노스코라는 영생의 의미는 여기서 머무르지 않고 결혼 후에 30년 동안 부부 생활을 했던 한 아내가 남편에게 하는 말이에요. 여보, 내가 이제야 당신을 알 것 같아요. 이게 기노스코입니다. 그러니까 30년 전에 결혼할 때 부부 한 몸이 되는 그 자체도 기노스코이고요. 이제 함께 살면서 알아가는 깊음과 넓음의 의미가 기노스코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고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살면서 우리가 더 예수님을 알아가고 있잖아요. 이 모든 것을 포함한 단어가 아는이라는 기노스코의 개념이에요. 영생의 또 다른 표현이 있다면 고린도전서 1장 30절입니다. 함께 읽죠. 시작. 너희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어디 있고? 어디 있고? 그리스도 안에 있고. 이것이 영생이에요. 영생이란 뭐냐? 또 다른 표현은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이 상태예요. 아멘입니까? 할렐루야. 또 영생의 다른 표현은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0절입니다. 함께 읽죠. 시작.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우리로 하여금 깨어있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하셨느니라. 이것이 영생이에요. 왜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까? 나와 함께 살려고 부활하신 거예요. 영생의 또 다른 표현이 무엇입니까? 마태복음 16장 24절은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이 명령을 그대로 순종하고 체험했던 바울의 신앙 고백이 오늘 본문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에요. 함께 읽죠.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오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아멘입니까? 보세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과 갈라디아서 2장 20절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입니다. 같은 개념이에요. 아멘입니까? 이것이 바로 영생이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16장 24절의 명령대로 사는 삶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에요. 이것은 바울의 신앙 고백이면서 동시에 바울의 삶이고 여러분 나처럼 신앙생활 하시면 돼요. 모델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를 부인하고 예수님을 따르는 지수가 높아지잖아요. 그리고 나는 죽고 예수님으로 사는 지수가 높아지잖아요. 그러면 두 가지요.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지수가 높아져요. 높아져요. 그리고 그리스도를 닮는 지수가 높아집니다. 높아져요. 그런데 오늘날 많은 교회 목사님들의 설교에 포커스가 그리스도를 닮는 지수를 높이려는데 대부분 맞춰지고 있어요. 저도 그 포커스에 교인들을 세워가려고 몸부림을 쳤는데 어떤 슬럼프에 빠져있느냐면요, 그리스도를 닮는 지수가 신앙 연조가 오래될수록 더 멀어진 느낌을 받았어요. 그리고 야, 내가 그리스도를 닮아져 가야 되는데 나는 왜 이렇게 한심한 존재인가? 오히려 설교를 들을수록, 훈련을 받을수록 더 큰 슬럼프에 빠지는 내 자신을 발견하게 됐어요. 그리고 로마서를 이렇게 봤더니, 바울도 그리스도를 닮아가려고 몸부림을 치면서 죄를 이기려고 로마서 6장, 7장에서 피 흘리기까지 싸워요. 그리고 7장 마지막 절에 가서 자기가 깨달아요. 오라, 나는 권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질 수 있을까? 그러다가 생명의 성령의 복, 생명의 복음, 성령의 복음, 언약의 복음, 예수를 깨달습니다. 그래 맞아. 내 의는 오직 그리스도뿐이야. 그리스도 안에서만 안식이 있고 힘이 있고 자유가 있는 거지. 아멘입니까? 이걸 깨달아요. 그리고 로마서 14장에 가서 복음의 본질, 신앙의 본질은 오직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며 사는 거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래, 그 다음부터 사랑의 교회의 모든 그 설교의 포커스가 주로 어디에 맞춰져 있느냐면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지수를 높이는 데 포커스를 맞춘 거예요. 근데 이 지수는 똑같아요.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지수가 높다는 것은 그리스도를 닮는 지수가 높아진다는 뜻이에요. 예, 그러니까 따라서 합시다. 긍정을 강조해서 부정지수를 줄이는 방법을 선택한 거예요. 그리고 설교를 할 때 여러분 왜 그렇게 교만하세요? 왜 그렇게 겸손하지 못하세요? 이런 증상을 다루지 않아요. 나는 죽고 예수님으로 살아야 돼요. 우리는 예수님을 바라봐야 돼요. 우리는 예수 속으로 들어요. 뭡니까? 증상을 개선하려고 노력하는 설교보다 주님과의 관계를 회복시키려는 데 초점을 두고 있어요. 이걸 원인 치유 설교라고 그래요. 설교 잘하죠? 이게 잘. 이렇게 설교하는 사람을 좀 모자라다고 하는 겁니다. 예, 좀 부족하다고 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자, 반대로 예수님보다 나로 사는 지수가 높아지니까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지수가 낮아지고요, 예수님 닮는 지수가 낮아져. 옆 사람 눈을 쳐다보면서 이거 혹시 내 얘기 아니야? 이러는 거죠. 그러니까 나를 부인할수록 내가 죽을수록 행복지수는 높아지고 인격지수는 높아져요. 아멘입니까? 그런데 요즘 우리는 어떤 시대를 사느냐면요, 학자들이 이 시대를 지칭할 때 자기 팽창시대라고 얘기를 해요. 자기 팽창시대. 오직 자기 중심, 자기 감정, 이걸 중시해요. 이게 너무 충만해가지고 이게 막 분출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나에게 뭐라고 말하는 건 중요하지 않아요. 내 생각이 중요하고 내 뜻이 중요하고 자기 중심적이에요. 자기 팽창주의예요. 그러니까 내가 나 여자야. 그러면 너도 나를 여자라고 해야 돼. 이렇게 이제 가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여자라고 하는데 왜 네가 간섭해? 이게 차별하지 마. 또 나 그렇게 산다고 그래서 나 차별하지 마. 레벨에 더 이게 뭡니까? 멸망으로 가는 시대예요. 이게 바로 이게 완전히 지금 멸망으로 가는 이 시점이에요. 다 자기 중심적이죠. 자기 감정, 자기 뜻 이렇게 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생각과 뜻이 들어갈 공간이 없고 다른 사람들의 탁월한 지혜가 들어갈 공간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보세요. 나를 부인하고 나는 죽고 예수님을 따라 사는 지수가 높을수록요.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놀라운가를 거기서 체험하게 돼요. 그리고 내 생각, 내 뜻을 죽이지 않고요. 항상 나로 살면 내가 주어잖아요. 예수님이 주어가 아니잖아요. 그분의 능력을 경험할 수도 없어요. 아멘입니까? 이렇게 중요해요. 바로 영생을 누리는 지수가 높으려면 내가 부인되고 내가 죽어야 돼요. 그런데 어떻게 나를 이렇게 부인하는 삶을 살 수 있을까? 가정에서나 직장에서나 교회에서요. 내 뜻보다 다른 사람의 뜻을 따라 사는 훈련을 반복해야 돼요. 예. 항상 이렇게 내 뜻보다 다른 사람의 뜻을 늘 받아들이고 따르는 이런 훈련이 반복될 때 주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도 나를 부인할 수가 있어요. 이 훈련입니다. 그러니까 가정에서 많은 사랑을 받고 온 가족 식구가 그 아이 중심으로 가정이 돌아갔거든요. 그리고 이제 장년이 됐어요. 그리고 시집을 가거나 장가를 갔습니다. 그러면 자아팽창 지수가 높죠. 결국은 다른 사람의 생각이나 뜻을 받아들일 공간이 없어져 버리잖아요. 그러면 결국 그 인생이 고달픈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게 자기를 부인하고 내가 죽을 때 지혜자들 또 예수님 하나님의 뜻까지도 내가 따를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가정이나 직장이나 교회에서 내 뜻보다 다른 사람의 뜻을 따라 사는 훈련을 반복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야 내가 주님 나는 죽고 예수님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는 지수를 높일 수가 있어요. 거기에서 살아계신 주님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 아멘. 다른 사람의 뜻을 받아들이고 따르는 삶을 살다 보면 자기 부인 지수가 높아져요. 자기 뜻만 따라 살게 되면 자기 부인 지수가 낮아져요. 이게 훈련으로만 가능합니다. 자기 뜻을 내려놓고 다른 사람의 뜻을 받아들일 때 사람들은요, 자기를 이분이 존중히 여긴다라고 생각을 해요. 여기 보면 하나님과 사울의 관계 속에서도 그러죠. 사울이 사무엘 선지자가 사울에게 와서 그래요. 당신이 하나님을 버렸으므로 하나님도 당신을 버리셨습니다. 근데 그게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사울이 멸시했거든요. 그럴 때 하나님도 네가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는 내가 멸시하리라. 그래서 왕관을 벗겨버리거든요. 이게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도 그분의 말씀을 버리잖아요. 멸시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은 어떻게 받아들이냐면 나를 멸시한다고 받아들이는 거예요. 우리 주변에 같이 살면서 다른 사람의 말을 자꾸 받아들이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 사람들은 뭘 느끼느냐면 아, 이분이 나를 존중히 여긴다고 생각해요. 근데 받아들이지 않죠. 그러면 그 사람이 왜 받아들이지 않는지 그건 연구 안 해요. 딱 나를 무시하는구나라고 받아들여요. 그러면 사람을 잃어요. 평상시에 직장 생활하고 열심히 살 때는요. 부부 관계가 굉장히 좋았어요. 그런데 해외여행 한번 갔다 오다가 2차전, 3차전, 4차전, 5차전까지 전투가 심해지는 부부가 있어요. 왜 그런 일이 벌어지는 줄 아세요? 여기서 직장 생활하고 바삐 살 때는요, 같이 있을 기회가 별로 없잖아요. 여행 가면 항상 붙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아내가 이거 먹어, 이거 먹어, 이거 골고루 먹어야 돼. 그러면 야, 먹는 것도 내 마음대로 못하냐? 그때부터 싸움이 시작이 돼요. 옆 사람 눈을 쳐다보고 혹시 이거 당신 얘기한 거 아니냐고. 근데 그때 그냥 그래, 이게 맛있어? 그러면 또 먹어보고 아, 이것도 맛있어? 이것도 먹어보고 그러면 아내가 생각을 할 때 그래요. 이 남자가 나를 참 존중히 여기는구나 생각을. 그런데 아내님 여러분, 엠만히 간섭하세요. 제발 좀 내버려 두세요. 따라서 다 먹고 죽든지 말든지 지가 죽을 것이고. 참 우리는 조금 이렇게 좀 남편이 싫어하면 눈치가 좀 있어야 돼요. 너무 지나친 경우가 많아요. 금방 먹고 배불러 죽었는데 이게 몸에 좋다고 또 가져내. 그거는 완전히 죽으라는 말과 똑같아요. 아이, 과일은 괜찮아, 과일은 괜찮아. 저녁 먹고 이거 먹어야 소화도 돼. 그거요, 독약이에요. 저녁 먹고 과일은 전혀 먹으면 안 됩니다. 여기 과일 장사 계신 분 미안해요. 근데 우리는 지금 이 얘기예요. 자꾸 우리는 자아평창시대에 살면서 내 중심이 되고 내 감정이 중요하다고. 근데 성경은 그렇게 살지 말라고 그래요. 예. 가정에서든 교회에서든 직장에서든요. 내 말을 따라주면 이분이 나를 존중히 여기는구나. 그러면 사람을 얻어요. 그 말을 자꾸 자기 뜻만 내세우면 자기를 무시한 걸로 받아들여요. 그럼 화가 나는 거죠. 설교는 듣고 계시죠? 아무튼 그렇게 살아보세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나는 죽고. 그 훈련을 해야 돼, 훈련.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나는 죽고 예수님으로 살 수 있을까? 한 케이스를 제가 소개해 드릴게요. 서울 사랑의 교회 출신인데 정말 훌륭한 목사님이세요. 그래서 중국이 이제 개방이 됐을 때 중국에 들어가서 중국 정부의 인가를 받아가지고 교회를 개척을 했어요. 12년 만에 출석교인 2천 명이 모였습니다. 하루는 중국 공안에서 고발장이 접수됐습니다. 잠시 조사할 게 있습니다. 그리고 취조실로 데리고 갔어요. 언제, 어느 때, 몇 명 탈북자들을 도와준 적 있습니까? 이게 나오는 거예요. 이거는 교인들도 모르는 거, 목사님이 하시는 은밀한 사역이었어요. 그래서 목사님, 죄송하지만 조용히 중국을 떠나 본국으로 귀국하신다면 이거 그냥 묻고 갈게요. 그리고 교회는 그대로 교회 사역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교회를 위해서 내가 나가는 게 낫겠다. 그래서 교회를 그대로 두고 귀국을 하셔서 지금 중국에도 못 들어가고 국내에서 사역을 하고 계시는 목사님이세요. 근데 이분이 고발장을 넣은 분이 누구냐? 자기 교회 일꾼이었어요. 어떻게 우리 교인이, 우리 교회 일꾼이 이 고발장을 이게 이렇게 넣을 수 있느냐? 그게 도저히 받아들이지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새벽 기도만 하면은 주님이 용서하라고 해. 근데 자기는 예수님, 이 사람은 저 용서할 수 없습니다. 이거요. 이 사람은 도저히 용서할 수 없습니다. 기도만 하면 예수님은 용서해라. 아닙니다. 저는 이 사람만이라는 용서 저 못하겠습니다. 몇 달 동안을 씨름을 하는 거예요. 여기에서 뭐였어요? 내가 있고 주님의 음성이 있잖아요. 예. 여러분 혹시 이 자리에 그 사람만은 나 정말 용서 못합니다. 그런 그 내가 있고 주님은 기도할 때마다 말씀 들을 때마다 너 용서해야 돼. 이 역사가 있을 수 있어요. 여기에서 내가 죽으면 천국 문이 열립니다. 하나님, 나 그 사람은 절대로 용서할 수가 없어요. 그때 주님이 그러시더래요. 모든 인류가 전적으로 타락한 거 너 믿느냐? 예, 믿지요. 모든 인류가 전적으로 부패하고 타락했지요. 그러면 너도 전적으로 부패하고 타락한 거 믿느냐? 그러니까 믿습니다. 믿습니다. 그래. 너도 전적으로 타락하고 부패했다면은 너도 누군가에게 잘못할 수도 있고 배신할 수도 있는데 너 그것도 믿느냐? 그러니까 믿지요. 저도 불완전한 내가 누군가에게 잘못할 수 있고 배신할 수 있지요. 그리고 주님이 이렇게 묻더래요. 네가 배신을 당하는 게 낫겠냐? 네가 누군가를 배신한 게 낫겠냐? 그러니까 그래도 누군가를 내가 배신한 것보다는 내가 배신을 당하는 게 낫겠습니다. 그러면 그 집사에게 배신당한 거 억울한 일이냐? 은혜냐? 내가 그 집사를 배신하지 않고 내가 배신을 당했다면 은혜입니다. 펑펑 눈물을 쏟고 제가 용서하겠습니다. 그때부터 그 지옥에서 빠져나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를 부인해라. 너 죽어야 돼. 그래, 너는 죽고 나로 살아야 돼. 아멘이 굉장히 시험 들어가지고 힘들게 나오시는데 제가 용서해 드리겠습니다. 그놈만은 안 돼. 그건 지옥에서 사는 겁니다. 아멘입니까? 아, 이거예요. 그럴 때 많습니다. 내 생각, 내 뜻, 예수님의 생각, 예수님의 말씀 다 들어버렸을 때 하나님, 제가 죽겠습니다. 예수님으로 살겠습니다. 아멘입니까? 이게 은혜예요. 자, 그 목사님에게 역사하시는 분이 누구냐면 살아계신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살아계십니다. 나와 함께 살아계십니다.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십니다. 믿습니까? 때를 따라 나를 위로하시고. 믿습니까? 이게 부활하신 예수님이에요. 과거로의 시간여행을 잠시만 갔다 오겠습니다. 내가 처음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날 때가 청소년 시기였습니다. 육체는 병들어서 학교에 학생들과 공부할 수 없을 때 자퇴를 당한 후에 동조야, 하나님은 너를 고칠 수 있을 거야 하고 데리고 간 곳이 교회 부흥회였어요. 누르러도 눈물로 써못 갚을 줄 알아. 병든 몸이지만 이 몸 죽게 드린다고. 부흥회 3일째 성령께서요 나를 그렇게 따뜻하게 품어주시더라고요. 그 이후로는 내 감정이 달라져버려요. 예. 나는 성령 체험한 줄 알았는데 예수님이, 살아계신 부활하신 예수님이 내 인생 가운데 걸어 들어오신 겁니다. 그분은 나에게 길이 되셨고 지금까지 길이 되시고 그분은 나를 치료하셨고 그분은 나를 치료하셨고 목사 안수를 받고 정말 어려운 교회 수습이 끝난 다음에 이제는 당신이 필요하지 않아요. 싸늘한 눈빛을 받을 때 제 자식 1톤 봉고 화물차에 싣고 11월입니다. 첫눈이 내리는 날 13평 아파트를 향해 갈 때 그렇게 쓸쓸하고 마음 아플 그때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셨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부활하신 예수님이 다 모아준 사람들입니다. 집사님 뇌출혈로 쓰러져 전대에서 수술을 받는데 6시간 수술을 받는 동안 집사람과 아이들과 함께 집사님 살려달라고 기도하고 새벽 3시 반에 광목간 도로를 타고 목포에 와서 새벽 기도하면서 우리 집사님 살려달라고 기도하려고 오던 중에 제가 졸아서 차는 마음대로 갔고 전봇대 들이받고 7m 눈으로 박혀있을 때 그때도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곳에 계셨습니다. 구역옆에 데리고 오다가 일중 앞에서 큰 사고로 경추 2번이 골절되고 전신마비가 되는 그 순간에 4.5톤 덤프가 들이받을 때도 부활하신 예수님 그곳에 계셨습니다. 이곳에 예배당 부지를 마련하고 3,393평의 큰 예배당을 지을 때 너무나 자동적으로 기도가 나왔으니까요. 유달산 꼭대기에 위원들과 함께 올라 기도할 때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으셨고요. 유달산을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오를 때 그때도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예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아멘입니까? 이 은혜가 있습니다. 정말 사랑했던 장로님들, 권사님들, 함께 기도했던 그들이 이렇게 우리 곁을 한 분, 두 분 이제 떠나가죠. 그렇게 존경했던 목사님도 이제 떠나가죠. 이렇게 떠나갈 때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은요, 끝까지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 내가 처음 주를 만난 이후로 그분은 나를 떠나신 적이 없었어요. 언제나 내 안에서 나를 위로하셨고 나의 길이 되셨고 그냥 그렇게 하셨어요. 이것이 부활의 증거입니다. 이것이 영생을 누리는 삶입니다. 은혜 중에 은혜인 거죠. 무조건 여러분 내가 질문을 해도 대답은요, 살아계신 예수님! 이렇게 아주 세게 대답을 하시는데 시원찮으면 앞에 나와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누가 나를 구원하셨습니까? 누가 나를 치료하셨습니까? 누가 나와 동행하십니까? 누가 우리의 희망입니까? 누가 내 길을 인도하십니까? 누가 내 마음을 이해하십니까? 누가 내 마음을 위로하십니까? 누가 나를 끝까지 책임지십니까?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수님 살아계십니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사실입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너무 힘들 때 마다 부른 노래가 이 노래입니다. 이 찬양하면 진짜 나와 함께 계시고 내 안에 계시고 나를 붙들고 계신 그분을 느꼈어요. 내가 잘은 못 불러도요, 내 식으로 한번 불러볼게요. 기분 나쁘십니까? 원래 노래 부른다면 박수 치는 겁니다. 나를 지으신 주님 내 안에 계셔 처음부터 내 삶은 그의 손에 있었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내 흐르는 눈물 그가 닦아주셨죠. 그는 내 아버지 난 그의 아들 내가 어딜 가든지 날 떠나지 않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아바라 부를 때 그가 들으시죠. 우리 함께 찬양하십시다. 주먹을 불끈 쥐십시다.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사랑의 가족 여러분, 우리는 혼자가 아닙니다. 살아계신 예수님 나와 함께 하십니다. 내 곁에 계십니다. 내 안에 계십니다. 그분은 나의 길이 되십니다. 그분은 나의 희망이십니다. 그분은 내 인생에 주어있습니다. 언제나 그분 앞에 내가 죽고 그분으로 살아가면 기적을 볼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볼 것입니다. 주여, 영생을 제대로 누리며 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은 내 인생에 주어 있습니다. 주어가 되신 그분을 누리며 살기 원합니다. 말씀을 붙들고 오늘도 이 말씀 붙들고 마음을 토하고 입술을 열어 함께 그분과 깊은 교제를 나누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자비로우신 하나님, 혼자가 아니다. 내가 너를 절대로 혼자 두지 않는다. 내가 너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내가 너희에게는 오리라 오리라. 세상은 나를 보지 못할 터이로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아있기 때문이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습니다. 멋진 예수, 행복한 예수, 능력의 예수, 지구의 예수, 내가 체험하며 살기 내가 체험하며 살기 원합니다. 영성을 제대로 내가 내게